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잠시 인사하며 서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하므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래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어린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끔 제 작은 아이가 저한테 장난감을 좀 찾아달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훈아, 저기 장난감 있다고. 저기에 장난감 있으니까 저거 찾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 아들이 어떻게 할까요? 저기를 보는 게 아니라 제 손가락 끝을 봅니다. 그래서 예훈이에게 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훈아, 손가락 끝이 아니고, 요 손가락 끝이 아니고, 저기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쪽 손가락 끝을 봅니다. 여러분, 손가락으로 가르치면 가르치는 그 자리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아니라 손가락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보여주고 싶어도 볼 수가 없고, 아무리 알려주고 싶어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볼 수가 있겠습니까? 손가락 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그 장소를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걸어가는 것, 두려움 없이 변화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어디인지도 모르는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그 땅을 향해서 고향과 친척이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땅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마침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그 땅에서 제단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모습이 나옵니다. 7절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보십시오. 아브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시면 산으로 이렇게 옮겨가거든요. 거기서 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신 그 자리에 잘 머물러서 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9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리고 10절에는 애굽까지 내려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7절 말씀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땅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버렸습니까? 분명히 내려갈 만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근이 있으니까 풍족한 땅을 향해 떠나간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선택을 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근이 들면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집 다 떠나왔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상황을 보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던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면 결국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무엇이 보입니까? 이제는 하나님 바라볼 때는 보지 못했던 문제거리가, 염려할 거리가, 걱정거리들이 갑자기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약 말씀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는 걸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니라 풍랑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그리고 나서는 점점 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셔도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아브라함 곁에 계시는데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세상의 해결 방법을 찾아서 남쪽으로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도 주님 뜻이 아니라 우리 생각대로 해야 할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고 멈춰서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야 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요, 성공도 해야 되고요, 경제는 어렵고요, 할 일은 많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애굽으로 가는 길,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옳은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다 간다고 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야 하고 주님이 머물라고 하시는 곳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과 예비하심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애굽 땅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머무르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아니라 기근을 바라보니까 약속하신 땅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가운데서 어디를 선택하고 어느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수많은 이유와 변명거리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아브람의 실수가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데 굉장히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번째 실수는요, 예배 드리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처음 아브람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부터는 남쪽으로 내려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순간에는 더 이상 제단을 쌓는다는 얘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가 기근을 피해서 점점 남방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동안에는 두 이름, 제단을 쌓거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얘기가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람의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예배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그 순간에는 아, 정말 지혜로운 결정을 했구나 라고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겨납니까? 처음부터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잘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면서 제단을 쌓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 때로는 익숙해서 때로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더 이상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생겼던 것처럼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생겨납니다. 겉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무를 떠난 가지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께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의 영이 조금씩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처음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주님 앞에 옷자락,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면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시대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며 살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유혹의 자리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멈추는 대신에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리를 찾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 이 기근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머무르는 대신에 내가 가고 싶은 자리로 세상을 향해서 점점 더 걸어갑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생활해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렇게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마지막은 그 길은 막혀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람도 그랬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머물라고 한 그 자리,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자리에 머물렀었어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 만약에 아브람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어땠을까? 기근이 들어서 참 살기 힘든데 그 자리에 머물러서 여전히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만약 아브라함이 계속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를 먹이시지 않으셨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기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먹여주시고 살려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에 머무는 대신에 자기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이 실수할 때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고 자기 백성들이 점점 다 멀리 떠나가 버리니까 사울이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데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때 사울에게도 사무엘이 오지 않았다라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과를 따먹을 만한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할 만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뭐라고 기도를 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분명히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많은 이유들을 만드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유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모두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맞다면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생각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걸음을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명령이 생각이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터에서는 각자가 자기 생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에 순종할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세상 전쟁터에는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영적 전쟁터에 있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이 맞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대로 합니다. 문제는 거기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눈덩이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노우볼 이펙트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언덕 위에서 눈덩이를 굴리면 그 눈덩이가 내려오면서 점점 더 커져간다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를 내버려 두면 갈수록 그 문제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번 하면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도저히 자기 힘으로 수습할 수 없는 사태가 다가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요,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야겠다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가까이 도착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아까 읽으시면서 살짝 웃으신 분도 계시는데요.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좀 누이라고, 누나라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기근을 피하려고 내려갔는데요, 이제는 거짓말하고 거기다가 아내한테 누이라고 말해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나 좀 살려줘,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결국 아내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기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한 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계속 점점 더 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 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 감추기 위해서 점점 더 큰 거짓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세 번 부인할 때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시면 처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그 다음에는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한 번 잘못을 저지르기 시작하니까 점점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들어갈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주님을 떠날 때도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한 번에 커다란 죄를 저질러라 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면 별거 아니라고, 그냥 이런 작은 문제들도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대신에 그냥 너 바쁜 일 하라고, 말씀하고 기도, 말씀 보고 기도하는 대신에 지금 얼마나 바쁘냐고 바쁜 일 먼저 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작은 문제부터 세상과 하나씩 둘씩 타협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 선을 넘을 때나 아 내가 이래도 되나? 아 정말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선을 넘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되기 시작하면 아, 이 정도는 해도 되는구나. 아, 이 정도는 넘어가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갈수록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에스키모인이 늑대 잡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에스키모인이요, 늑대를 잡을 때 이렇게 잡는다고 합니다. 그 칼에다가요, 피를 다 묻혀가지고 그걸 꽁꽁 얼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칼을 늑대가 다니는 곳에 꽂아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늑대가 그 피냄새를 맡고 칼 근처로 와서 칼을 핥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칼에 발려져 있는 피를 핥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다 사라지면 칼날을 계속 핥습니다. 자기 피인 줄도 모르고 칼날을 핥다가 그렇게 탈진해서 죽어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죄도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일은 뭔가 크고 두렵고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아주 달콤한 모양으로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길은 크고 넓어서 누구나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길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길을 갈 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 있는 것처럼 점점 남쪽으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길은 절벽이 아니라 기분 좋은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분 좋게 내리막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지옥문 앞에 도착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그 길이 기분 좋은 내리막길은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돌아와야 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멈춰서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자동차의 조건은요, 그냥 잘 달리기만 하는 차가 좋은 차가 아닙니다. 잘 달릴 수 있는 만큼 잘 멈춰설 수 있는 차가 좋은 차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빨리 달려가고 맡은 일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 좋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잘 멈춰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람도 그랬어야 했습니다. 아브람이 점점 남쪽으로 가다가 멈춰서 다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아니 애굽 땅 가기 직전이라도 멈춰서서 번제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아니 애굽 땅에 들어갔다면 그 자리에서라도 멈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어떻게 할지를 물어봤었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더 늦기 전에 멈춰서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분명 다른 길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멈춰서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데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기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내가 비록 아내는 뺏겼지만 양이랑 소가 생겼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사라가 내 대신에 저기 잡혀있지만 덕분에 나는 살았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즐거워했겠습니까? 그때서야 아,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멈춰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을 겁니다. 내가 어디까지 잘못해서 어디까지 내려왔는지를 그때서야 발견했을 겁니다.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럼 마치 내비게이션 같습니다. 여러분 다 내비게이션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을 켜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목적지를 안내하는 일이 아닙니다. 안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내가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안내가 시작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가려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가던 길을 멈추고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이렇게 조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아, 이제 난 살았구나. 발자국을 찾았다. 그리고 그 발자국을 계속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살았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이 사람 죽었습니다. 그 발자국은 자기 발자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 발자국을 보면서 그 자리를 맴돌았던 겁니다. 그 사막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고 나왔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살면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일들을 다 해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쳐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 힘으로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멈춰서 기도할 때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17절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있어야 할 자리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려주셨고 사라가 아브라함에 돌아오게 해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시 있어야 할 그 위치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 의지하면 점점 더 약해집니다. 사람 의지하면 그 사람이 결코 우리를 돕지를 못합니다. 아니, 그 사람과 함께 넘어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우리를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다시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가다가 우리도 다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 내려가는 것을 멈추고 다시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바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도 라합도 사마리아 여인도 아브라함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다시 기회를 주셨고 그 삶들을 처음보다 더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선택은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잘못한 그 어떤 과거도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실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끊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가 실수하고 애굽으로 실수하고 세상으로 걸어내려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제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밀어 주신 그 손 붙잡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주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혹시 아브라함처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점점 남쪽으로 애굽으로 가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아브라함처럼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면 멈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변함없이 탕자를 기다렸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면 주님은 언제든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 삶을 향해 다가오는 수많은 눈덩이들을 한순간에 다 없애버리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워서 다시 시작하지 못하십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주님께로 돌아가지를 못합니까? 분명히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주셨습니다. 넘어지는 게 두려워서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람의 실수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다 쓰러졌다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이 부족하여 혹시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가리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기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